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이 손주 사랑이 얼마나 끔찍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보면 마냥 좋은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아마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이 노년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즐거운 일상,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한 날이 지속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이 떨어집니다. 1절과 2절에 그 당황스러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좀 더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25년을 기다려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리고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보내고 없습니다. 이 아들 말고는 없죠. 사라가 다른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준 아들, 초조함과 염려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또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준 이 약속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는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이 될까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큰 일이면서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준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 라고 이 일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일이 언제입니까? 앞장인 21장의 사건 이후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유목민 아브라함과 화친조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화친을 맺자 나를 후대해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인 아비멜렉이 떠돌이 신세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를 후대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을 때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웬걸요? 삶의 여러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지 싶었는데 상상하지 않은 쓰라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좀 주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테스트이죠.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삶의 환경, 내가 처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험들을 만나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돈인지 자존심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지요. 시험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주저앉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정 없게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끼는 여는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긴 밤을 지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감정이나 갈등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가 맞냐 싶을 정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꾸물거림이나 주저함 없이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이 22장에 그려집니다. 혹시나 하여 망설이거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곧장 출발합니다. 충분히 마음을 바꿀 시간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로, 그분을 더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긴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고 또 그것을 위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종일 순종하여 칼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에게 박히려는 순간 천사의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의 빠른 동작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소리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정말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결단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누리는 열매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맛보게 하시는 단비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탄생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 저것도 버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저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챙겨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이것이 더 크게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았을 때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에게 간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뭔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한 것이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자리에 놓는 것은 더 안전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자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다양하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들 그러한 예비 준비하심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생명력 넘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